운동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그 전달하기보다는 이제 혹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은 다 전달을 못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 많은 분량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 관심은 교회사 주제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마다 다 형편은 다르겠지만 한국 교회 전반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 140년 정도가 됐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교회가 됐죠. 그리고 지금 어떤 세대도 누려보지 못한 그리고 어떠한 나라도 누려보지 못한 그 풍요를 신앙적 풍요 혹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적 풍요를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전반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제 성장은 멈췄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제 제가 교회사적 안목에서 볼때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지금 200년 역사가 되려면 저희가 한그 2세대가 남았으면 한 60년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혹은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 현실을 보면 실제로 2세대를 넘을 것이 아주 힘들게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 전반의 대외적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제 그 대내적인 어떤 역학관계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내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것과 분리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때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의 어떤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결국 이제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그걸 극복하면서 여전히 어떤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이제 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이제 주어진 시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에 처음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처음에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이제 그 중국에 있던 그 의료 선교사인데 호레이스 알렌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 역사와 관련해서는 오래됐지만 개신교 역사는 이제 그 원년이 188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약 140년 정도 흘렀죠. 지금 앞서 잠깐 말했지만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여. 그리고 이제 한 900만의 신자들. 그리고 이제 세계 50개 교회 중에 지금 22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교회, 소위 메가처치들이 한국에 22개 정도 되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3조 헌금이 거둬진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 예산에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예산이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한 서울시 절반 정도 예산을 지금 교회가 헌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죠. 그리고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풍요는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7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부흥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풍요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지금 교회 내에서 어떤 잡음들이 일어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봉호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돈으로 이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실제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이제 그 모두가 긍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설문을 하나 했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그 지금 한국 내에 종교가 크게 이제 불교와 그리고 이제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종교들을 대상으로 갤럽이 그 설문을 조사해서 어떤 설문을 했냐면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는 건가? 교회를 다닌 사람 혹은 어떤 그 불교라는 어떤 이제 그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종교인들에게 그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꼴, 그러니까 개신교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와 천주교보다는 거의 절반 이상 그런 압도적인 어떤 차이로 어떤 이제 그 순위에 밀려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개신교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히 신뢰하지 않는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그 교회가 전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해서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 다 택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명에 근거해서 그냥 기독교가 좋아서 어떤 기독교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그리고 기독교적 삶이 그냥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 게 이제 하나는 좀 종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적어도 종교가 윤리적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기대가 사라지니까 결국 이제 전도하는 것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교회 성장 자체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신자들 역시도 실제로 교회 같은 신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를 길러내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지금 여기에 큰 의문심을 가지고 있죠. 뒤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미 정직한 성도를 길러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성장 위주로 왔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성장을 한 대신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한국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부자는 됐는데 영혼이 없어요. 윤리가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나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살지만 사회가 끔찍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비슷하게 한국 교회 내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옳은 것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는 각오, 성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교들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아름다운 인격과 헌신을 가진 목회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그 신학교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어떤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종교인의 부류, 그 지도자 부류가 누구냐, 목회자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의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요청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제가 한국 교회 위기가 조금 뭔지를 좀더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결국 이제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신앙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실제로 어떤 사안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부패를 하고 타락을 했을 때, 그 타락을 어떻게 극복, 왜, 무엇이 타락을 했고, 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어떤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타락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타락했듯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타락했듯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듯이 이제 개신교가 타락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교황은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은 그냥 어떤 당회가 교황이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성도들이 어떤 그냥 의식이 없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교황의 자리에 있습니다. 개신교 교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어떤 전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이미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소아시아에 복음이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증거가 됐죠. 지금 소아시아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단순히 이제 이슬람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 시대 속에서 어떤 복음의 어떤 역사나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를 향한 그 역사는 그 시대의 어떤 종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교훈뿐만 아니라 교회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그 신앙의 역사가 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 실존하는 존재라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뜻에 근거해서 실제로 그 시대를 섬겨야 되고 그 교회를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다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고난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한 방식으로 역사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형이나 로봇처럼 우리를 주장하지 않다는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고 그 시대의 책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고민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에 따라 살 때 거기에 어떤 평안과 너희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너희에게 어떤 그 유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적 이런 유업과 유산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고민은 우리가 시대적 파수꾼의 어떤 역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자로서 그리고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계시의 어떤 성격으로 성경을 읽는 자로서 결국 우리의 시대가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되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의 어떤 이제 고민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 속에서 한번 한국교회 위기를 제가 다 살피진 않았어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요소들만 살피고 그리고 이제 교회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사회에 한국 사회 문제에 따라 이제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14년 통계로 12.7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이제 겨우 낳는 그러한 이제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가면은 단순히 이제 그 사회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니까 당연히 교회도 줄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혼율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10명 중에 4명이 이혼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혼율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아무튼 평균 10명 중에 4명이 이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이 이제 12.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1명은 이제 다 이제 연세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서울 어느 이제 그 서울 한 복판에 한 교회에 있는데 저희 교회만 해도 지금 30년이 넘는 교회였지만 인구 그 연령 비례로 볼 때 거의 70%가 지금 60세 이상이죠. 이게 이제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이미 핵가족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족들, 그리고 또 한부모 가족들, 그리고 조부모 그 손자 가족, 재혼 가족 이런 이제 그 가정의 형태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니까 동성 예나뿐만 아니라 어떤 동거 자체가 지금 이제 인정되고 또 동거 같은 경우 일반화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이제 멈췄다가 또 살아보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이제 사회 전반에 이제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가족의 이제 변화는 인구 감소와 함께 가족에 대한 인식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 경제,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노후 부양,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유지와 같은 재반 문제를 따르게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낳냐면 지금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결속의 약화와 함께 교인 수의 어떤 급감을로 인한 어떤 교회의 심각한 이제 성장 위기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 1990년대부터 이제 교회 성장은 멎었습니다. 지금은 수평 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평 이동으로 인한 신자의 어떤 증감률 자체가 장로교회는 이미 이제 44.4%고요. 그리고 감리교는 43.7%입니다. 그리고 성결교는 42.6%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동한 사람이지 새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3년 통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리고 초대형 교회들, 소위 이제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80에서 90%가 지금 수평 인동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전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9명 정도가 다 어떤 교회에 있다가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목회 윤리나 어떤 이제 교회 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서 그냥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오가고 옮기는 거 이게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교회는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이제 중소형 교회들입니다. 중소형 교회들은 여기 이제 심각한 타격. 그러니까 왜요? 경제 문제가 일어나죠.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어떤 성장이 안 됐을 때 정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이제 위기와 힘들어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옮기는 현상들이 이제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부서들이 이제 지금 이제 10에서 20%가 이미 이제 감소했고요. 지금 10년이 정도 흐르면 농촌 교회에는 지금 한 80% 이상이 은퇴자일 것이다. 55세 이상의 신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 교회, 그래서 대도시 교회들은 거의 이제 60에서 70%가 이제 55세 이상의 은퇴자들로 이제 교회가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역적 이해와 함께 교회 성장의 둔화와 교회의 고령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목회 사역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민족 다 종교, 다민족, 그리고 세계화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하고 싶냐면, 소위 종교의 혼합주의를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157만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전 강역시 숫자만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1000만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는 세계화된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단일 민족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한편으로는 이제 민족의 고유성과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적인 어떤 보편성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든 종교든 그러니까 평화로운 어떤 공생을 모색하는 이제 분위기가 요청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난 현실이 뭐냐면 어떤 열린 사고, 어떤 진리의 상대성, 인권의 어떤 존중을 핑계로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간용 정신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라고 했을 때 이미 어떤 인권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과 부딪히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요가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명상 등 이런 어떤 이제 그 무분별한 어떤 이제 종교적 성향이 교회에 오면서 지금 기독교 생활과 문화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기독교적 삶이냐, 기독교적 문화냐,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생활이냐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지금 그 신앙적 사고와 삶의 가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혼합주의적인 어떤 종교성의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교파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신앙 정신을 추구하는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교단의 소속, 신앙 노선 이제 이런 것보다는 뭘 더 강조하냐, 교회는 지금 효율성입니다. 어떤 효율성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까요?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다 개별화되고 주관화되고, 그러니까 대의적 신앙의 내용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교회와 우리의 삶의 문제지, 시대와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고민과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보편적이고 공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의식 있는 성도를 길러내야 할 이제 그러한 당위성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실업과 경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의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제 어떤 리스크를 갖게 할 것인데요. 지금 이제 실업과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가장 문제가 교회 재정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재정 위기를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갖는 지금 몇 가지 지금 위험 요소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향후 얼마 있다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걸 거의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15년, 이제 지금 2015년 작년이죠. 통계 실업률이 4%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냥 통계치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10%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일자리가 과연 안정된 일자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들을 가르쳤지만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에 가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겨우 생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4%고, 그리고 어떤 이제 청년들의 어떤 실업률이 10%여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일자리 질 자체가 그들의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그것만큼 그걸 가지고 자기의 한 달 생활을 책임지, 가족을, 그러니까 소위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을 데리고 한 달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현상들이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산층의 4명 중에 한 가정이 다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의 변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오늘도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 쇼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제 조금 증시가 잠깐 반등을 했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될지는 모르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거품, 지금 그리고 이제 무역의 불균형, 내수 침체, 통일, 그리고 이제 오늘 알겠지만 이제 부채. 이것들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에 큰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위기의 어떤 그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안정을 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조금 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한국 사회는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제가 사회적 안전망 이렇게 해버리면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다 이념적 언론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국 사회는 경제대국 11위입니다. 그러니까 1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분배와 성장을 같이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요. 한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기형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도 별로 그런 관심이 없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교회는 공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설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럽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그 등록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신학생들이 3년 MDB 졸업하면 빚이 모두가 그러지 않겠지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학에서 이미 빚을 지고 와요. MDB 할 때 또 빚을 집니다. 최소 1,000만에서 2,000만을.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대국 11위에서 이것은 별로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 안전망이 이제 미비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떤 실업과 경제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경제위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경제 양극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실례로 한국에서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압도적이릅니다. 그러니까 37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고요. 14,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한국 자살 유형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그게 지금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살을 하는데 또 하나 독특한 건 뭐냐?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자살의 압도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살적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쇼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쇼크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과 그 사회를 향한 그 교회의 아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텐데 별다른 어떤 이제 그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미 앞서 말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한국 그 경제는 발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그 자랑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볼 때는 어떤 우리는 이제 기부를 이야기하잖아요. 기부를 이야기하는데 기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사회입니까? 아니면 기부를 내지 않고 사회 시스템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게 좋은 사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기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분배나 어떤 양극화가 생겨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돈 많이 번 사람이 기부를 수천억 했다고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사회의식이나 기독교 사상이나 그 시대를 향한 어떤 통찰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논리 속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나고 경제 양극화, 사회적인 어떤 갈등, 노사 문제, 고용 불안 그리고 지금 경제 범죄 중에 사기와 횡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위입니다. 세계에 있어요. 이제 뒤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200만 건 정도가 그 소위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거기에서 4분의 1이 사기와 횡령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와 횡령 가운데 있다는 그런 범죄를 지금 한국 사회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를 논할 때 모든 게 다 어떤 이념의 문제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념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 현실과 관련해서 공적인 역할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한국은 가계와 공공 부분의 어떤 부채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지금 내수가 다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책임질 어떤 청년 실업의 어떤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은 못 구합니다. 대학교 나와도요,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갖고 수천만, 거의 대학까지 졸업할 때 제가 할 때 1억 4천 정도가 된다고 오늘 어제 신문을 보니까 나왔는데요. 그 대학 나온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얼마 버냐면요, 정상적인 월급, 지금 한국 수준, 4억 3천 정도 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쏟아야 되는가가 지금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 누가 이제 그런 어떤 칼럼을 썼더라고. 기사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정신 고용이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용 없는 어떤 성장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상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어떤 노후가 미래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월 소득 중에 거의 대부분 중상층의 이제 가계들은 소득의 30%를 부채로 갚아요. 송도들은 거기에 이제 부채 플러스 뭐가 있죠? 헌금이 있죠. 근데 이 위기가 좀더 오면 헌금은 줄어들이라는 것은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 말부터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죠. 이것이 계속해서 인상하면 훨씬 더 이제 이 리스크는 크리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교회도 문제를 야기하는데 지금 미래학자가 향후 10년 안에 몇 번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 대외적 상황과 관련해서 아무튼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보면요, 교회들이 이제 5년 동안 연체율, 돈을 빌렸는데 연체율이 지금 이제 5배 늘었습니다. 5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빚을 내고 있냐면 전체가 약 지금 4조를 넘는 그런 이제 그 빚을 제가 이제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13년 기준인데요. 매년 한국 교회가 이자로만 2,250억에서 5천억 원 가량을 지금 이자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13년에 이제 경매, 교회가 지었는데 경매로 넘어간 숫자가 2013년만 몇 개냐면요. 312개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40, 50대가 은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헌금을 누가 많이 내냐면요. 40, 50대가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약 800만의 숫자가 일정 수준을 20년, 수십 년 동안 헌금을 내야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진 어떤 이제 소초의 모 교회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제가 3천억 정도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1천억을 갚았다. 2천억 정도. 이것이 제가 알기로 20년 이상 이 숫자를 유지해야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전반에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800만 명의 송도들이 일정한 수준의 헌금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겠는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한국 경제 여건과 관련하여서 아무튼 이제 헌금은 이제 당연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4, 50대가 은퇴를 하면 헌금이 몇 프로 정도가 주냐면요. 40%에서 50%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어떤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헌금 감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실업과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좀 더 대안적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성도가 직장을 다니지 열심히 성도를 했으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실업이 다니고 어떤 위기가 있었을 경우에 교회는 그 성도를 향해서 도운가? 저는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그냥 그 성도는 경제 위기가 있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헌금은 다 받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위기가 있었을 땐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구조가 과연 이제 정상적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교회 자체가 어떤 실업의 위기 그리고 어떤 경제 위기가 가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전제 안에 있으면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성도들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여전히 품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과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어떤 낙오자들이 더 평안하게,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병안의 영향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 인간관계의 어떤 급속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체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예전에는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대의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가족과 자기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헌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예전에는 이제 식사를 가면 40대 이상은요 성도님들이 내요. 40대 이하는 누가 내야 되냐면 목사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돈의 사용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시각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봉사기관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부재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사회 영향 속에서 지금 교회가 어떤 독특한 기관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속한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되는데 그런 어떤 시대성을 극복하지 못한 교회를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은 시대적 영향 속에 더 많이 받고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나오는데 봉사는 하지 않는다 헌금하지 않는 현상이 지금 점점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평생교회 이런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옮깁니다. 그냥 갈등하고 한 사람이라도 보기 싫으면 그냥 쉽게 옮기죠, 교회를. 그냥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게 더 편한. 그런데 이제 옮기는데 어디로 옮겨요? 큰 교회로 가죠. 왜 큰 교회로 가냐면 거기에 숨기 있습니다.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익명적 신앙으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달리하는 익명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름 없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익명적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살아요. 그리고 한 지역교회와 개교에 속했을 때 그 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도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런 익명적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도 이야기했냐면 신유명민 교회다. 알죠? 유명민, 신유명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교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소위 이제 그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려.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정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어떤 봉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집에 와서 또 설교는 다른 사람 것들. 그 목사님이 설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교회는 와요. 왜?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떠나기는 힘들고 거기에 교제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와요. 그러나 집에 가가지고는 누구 설교를 듣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전혀 다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신앙생활이 점점점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신앙생활의 개별화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성의 어떤 강화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직장, 자녀 양육, 경제 문제, 삶의 고민 등으로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 이러한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대응 방식의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가 많은 어떤 성도들이 어떤 사회가 이제 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대단히 복잡한 사회 속에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아이 문제, 양육 문제, 이것조차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 어떤 경제 문제,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될 어떤, 내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충성해야 된다. 그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충성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충성한 만큼 아니면 그리고 헌금을 한 만큼 교회가 내게 신앙적 유익을 주느냐,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고민들을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은 점점 이제 성도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주는 교회로 이동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삶의 어떤 우리의 신앙적 원리에 맞는 어떤 삶의 실천적인 어떤 그 어떤 공동체성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 정신에 맞는 어떤 공동 양육 우리의 어떤 신앙 정신에 맞게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야겠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하지만 모든 어떤 교육적 상황은 다 개별화시켜가지고 그냥 기관에 맡기는 그런 형태라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교회도 나오고 그냥 이제 어떤 사교육도 열심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져서 자녀들의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교회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현재 현상이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위험 사회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이 위험 사회는 뭐냐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로 인한 어떤 이제 감소로 발생하는 신뢰성의 위기가 지금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회의 어떤 교육은 교조주의적인 주입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교육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한다. 내가 어떤 그 삶의 성숙함이 있다. 적어도 내가 평생 살수 있는 기술 정도 하나 배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공부 잘한 사람은요. 대학 갑니다. 10명 중에 2, 3명. 한 100명 중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나머지는 직업 학교 가면 평생 자기가 먹고 살 직업을 배우면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럽거나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창피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인간적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내가 대학을 나와도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입시, 좋은 직장.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 나온들. 우리가 인생이 이제 좀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집 사고 조금 안정돼 살다가 결국 때 되면은 은퇴하고 남보다 일좀더덜 하고 이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삶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라는 게 단순히 여기에서 더 나은 어떤 생존 남보다 더 나은 어떤 생존 자체의 목적이 있는가? 그러지 않는다. 근데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선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선동도 일어나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조주의적 어떠한 그 교육이 그러니까 주입식이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없고 사고하지 못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선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댓글이나 그냥 어떤 그 청소년들의 어떤 경향성과 관련해서 그게 선동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과 어떤 댓글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해낸다는 거죠. 그냥 감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냥 자기의 생각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과 맡겨버리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하자. 이게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 그런 어떤 이제 이 여론 자체에 대해서 어떤 조작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죠. 왜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선동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학 교육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윤리적 인간이 되느냐, 정직한 사람이 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도 정직한 사람을 길러내느냐,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은 어떤 지식적으로 전문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지만 문제는 더 이상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첨단의 지식을 선하게 활용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윤리적 기준 없이 어떤 습득하는 교육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을 낳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법률과 정치인 기업인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은 이러한 교육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면 지금 윤리가 없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위험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사회 생각하면 테러 같은 걸 생각하지만 법률 자체가 다 조작되는 거예요. 제도가 조작되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조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윤리 없는 최첨단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다 조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통찰 중에 하나는 이미 한국 사회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지금 그 징조들이 제가 자세히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증상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조작되는 사회 모든 게 다. 얼마든지 여론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법과 제도, 경제 시스템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인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일부 계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에 이미 노출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직함과 이기주의가 만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곳곳에서 이제 악이 관영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년도 한국교회 부패지수는 10점 중에 7.07점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점수죠. 계속해서 지금 부패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범죄 발건 수가 2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절도 형법범 중인데 절도 살인 강도가 100만 5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횡령 사기 이런 것들이요 거의 50만 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횡령사기가 압도적으로 일 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횡령사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윤리적이고 공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직한가. 어린아이 때부터 대학을 나오고 어른들 때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을 때도 정말 그 시대 속에서 책임 있게 정직한 사람으로 사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바닥을 치고 있죠. 한국 교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신자들 믿지 못하고 이미 한국 사회도 신자들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깨끗하다. 이미 이건 아니다. 그럼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을 보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깨끗합니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예,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신자들은 많았는데 한국 사회는 훨씬 더 각박하고 잔혹한 사회가 돼가요. 근데 이 현상이 어떤 현상?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를 훨씬 더 심각하게 이제 더 가중화 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죠. 아무튼 이제 이 결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뭐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기관, 그냥 하나의 종교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별로 관심 받게,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 주목하는 대상이 아니죠. 전도하는 거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정황들로 볼 때 더 큰 염려는 뭐냐면요. 이러한 어떤 타락상, 이런 위기가 더 가중화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 위기도 가중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국 교회는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할 그러한 이제 과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한번. 제가 너무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제가 한국 교회 이제 그 현실 현주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고 교회 방향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통계로 지금 이제 한국 개신교 인구가 한 860만 명 정도. 여기에는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신교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거의 5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인구 총조사를 할 때 종교 숫자를 이제 조사할 겁니다. 내년, 올해. 이제 2016년에 이제 그 종교 숫자를, 올해 이제 정확하게 개신교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통계를 해왔을 때 개신교 숫자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아동 숫자도 점점 줄고 있다. 그건 당연히 예측돼.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점점점 이제 장년교회나 이제 교회 학교 숫자가 이제 부흥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갔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주일학교가 들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가 주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그 교회는 거의 절반 혹은 5분의 1로 줄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60년을 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어도 이제 여기 있는 현산교회가 비례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몇 프로가 되지 않으면 한 세대가 넘고 두 세대가 넘었을 때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 된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30년 된 교회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주일학교가 비례해서 약 청년 주일학교 다 해서 한 1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한 두 세대 정도 유지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대로 유지를,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숫자도 되지 않는 교회들은 지금, 그러나 혹은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는 세대가 끝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의 감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신자 가정의 현실 관련해서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 교육 자체가 지금 이제 신자 가정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 현실과 관련해서 신자들은 이미 이제 신앙 교육을 어디에다 맡겼냐면요, 교회에다 맡겨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신앙 교육을 몇 시간 합니까? 길게 해봐야 2시간입니다. 제가 2시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슬람에서는요, 아이들 2세대 교육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내고 하게 합니다. 교리 교육을 주중에 두 번씩. 학교 갔다 오면 부모들이 어디로 보내냐면 모세로 보냅니다. 아니면 그리고 임맘이라는 임맘 자기 이제 교리 선생한테 보내가 돈을 주고 상당한 돈을 줘요. 학원 가는 만큼 돈을 주고 교리를 배우게 합니다. 한국은 그런 거 없죠. 가정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도 별다른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신앙 교육의 약화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 아이들을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교육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주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지금은 이제 몰라가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역사가 유지됐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500년 역사가 유지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500년 역사 못 갑니다. 200년을 겨우 넘을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연계성이 필요하는데 가정이 이미 신앙 교육을 놓친 지 포기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가정의 현실과 관련해서 아이를 신앙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경쟁 어떠한 그 사회 그리고 경쟁이 심화된 교육 구도 속에서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겠다. 이거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왜 그러냐? 연구에 의하면 지금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건 3시간이 채 안 됩니다. 잠자고 밥 먹고 자기 그 가정에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 빼고 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 3시간 안 돼. 근데 그 시간도 가치는 있지만 각자 어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분히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잔혹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유럽은 6시가 되면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상점, 회사 어디만 여냐면 슈퍼는 8시까지 그리고 술집만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게들은 거의 오후 6시 되면 다 정결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을 이상 되면 한 3시부터 어두워지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밖에 볼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에도 사람도 없고 할 게 없어요.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음식 해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데 한국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식탁이 사라졌죠. 가족 간의 식탁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다 말할 뿐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회, 제가 볼 때 이제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어떤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게 의식이 있는 성도예요. 성도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게 보편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식 있는 성도로 길러내야 되는데 이런 면에 대한 의식이 한국 교인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그냥 부모는 아이에게 맡겨버리고 가정은 교회에 그 모든 책임을 맡기고 교회는 다 전도사 아니면 교사들에게 다 맡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고를 이런 어떤 잘못된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지금 객관적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존적 틀과 사고 속에서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방식. 교회는 가정에 떠넘기고 가정은 교회에 떠넘기고 교육자들은 교사들에게 교사들은 그냥 아이들과 부모에게 떠난 거. 그런 어떤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어 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지금 한국 교회 현실과 교회 현실 속.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직장 끝나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얼마 힘듭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다 칭찬받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수고를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와 경쟁 체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냥 단순히 원리적으로 어떤 그냥 교조주의적으로 성도들을 그냥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한국 사회를. 그리고 지금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고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지금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더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어떤 대화와 연구와 토론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체제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현실들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어떤 신앙 현실도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다 건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견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견제가 필요하죠. 왜요?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배울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해. 전도사님들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를 위한다고 하면 전도사님들이 MDB 끝나고 모든 교육이 다 끝나거든요. 그걸로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하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전도사님들 교육하지만 더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상황과 관련된 내부를 단속할 때입니다. 내부를 지금 정립하고 지금 어떤 누수된 곳을 막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많은 돈을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을 잘 키우면 훌륭한 지도자들만 그리고 훌륭한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신앙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향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이 시대성을 넘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몫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교육은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적이며 방법적으로 돕고 동시에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앙교육을 강화시키고 제한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연계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서 가르쳐지고 가정에서 가르쳐진 게 교회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과 교육적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것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교단에서도 계속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한 성숙한 신자로 길러낼 수 있는 어떤 교육적 소스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이라든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가 많은 어떤 신앙 고백서들과 그리고 교육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실존적으로 이해해서 그들이 어떤 실존 속에서 그 신앙 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스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탁하기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연계할 것인가, 신앙교육이. 적어도 우리는 학교에서까지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화란건전한 개혁교회는 학교에서까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어디까지만 학교를 세우냐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는 학교를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초등학교 때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단들이 실제로 건전한 교단들이 그 초등학교까지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로 길러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과 교회에 대한 연계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교육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보면 이제 실례를 몇 가지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제가 교육 목사가 있었을 때 실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착시켰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앙교육은 내용적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주는데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 정체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으로서 교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이제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연구를 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제 다 아이들 설문을 했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신앙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 문제 아닙니다. 진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이제 소위 인적 자산들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문제냐 그렇게 했을 때 목사 문제 아닙니다. 목사님 문제 아니에요. 교사님들, 교사님들 문제 아니에요. 교육전사님들 문제 아니에요. 누구냐? 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설문조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크게 교육되는 게 지금 교회가 본질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지적됐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신앙, 교회에서 문제는 지금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인식을 지금 한국교회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자기들은 본질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삶의 정체성,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실존의 어떤 그 의미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이게 설문에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본질을 주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미 우리는 그 많은 좋은 어떤 소스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유럽에서 이슬람 교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화시키지 않아요. 그들은 학교로 보내, 돈을 주고. 저희도 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돈을 주고 교육 전수사님에게, 교사들에게 정말 교리 그리고 세계관을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그런 학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좀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지만 학원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교회 와가지고 교리 배우고, 집중적인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세계관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를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교육은 단순히 이제 성경과 교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걸 넘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지향하는 인격성, 세계관, 그리고 삶의 체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신자는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을 위한 신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성도는 교회를 위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유익해야 돼. 그 가정을 유익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이 늘 말하는 좋은 신자가 누구냐? 좋은 신자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시민이,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길러져야 돼요. 자기가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 길러져야 된다. 여기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너무 값싼 것들, 너무 단편적인 것들 우리가 좀 쉽죠. 제가 목사지만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하는 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목사 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딸만 둘이 있는데 강제로 할수 없잖아요. 제가 강제로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격성이 망가질까 봐 제가 이 균형을 맞춰서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자기 전에 그 어떤 교리 교육을 이제 너무 바쁠 때는 안 하지만 꼭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시간이 되면 때는 늘 이제 그걸 합니다. 한 번씩 하지만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네 번째로 신앙교육은 모든 시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불변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와 경제 혹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첨단의 사고들과 결과물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혼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복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그 안드로이드 이제 사이보그 같은 그런 현실,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장기이식, 이것들이 단순하지 않아요. 과학 발전이 우리에게 큰 위기 중인가? 신앙적 혼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클린턴이 대선 공약으로 내는 거 보셨어요? 신문에? 미국에서 지금 대선을 하잖아요, 올해. 대선 공약으로 낸것 중에 하나가 UFO 정책을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UFO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그냥 그 이제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 축적된 자료를 지금 공개하겠다. 그거 대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단순하지 않아요. 실제로 의견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공약 자체가 웃기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학현상이라는가, 최첨단의 어떤 과학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정신에 근거해서 그 시대성에 대한 통찰과 그리고 그 통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신실히 살수 있는 성도를 길러내지 못하면요. 성도는 다 어떤 사람? 이중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냥 성도이지만 모든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은 다 세속적인 인간입니다. 이미 그 현상이 그것 말고도 지금 벌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과학적 현상이 더 첨가가 되면 더 심각한 어떤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이 땅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존재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때 이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어떤 그런 가치관을 아주 잘 심어주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어떤 교회들은 기독교 세계관 학교 같은 것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정신에 따라서 그들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이각 현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어떤 파고 속에서 그것을 넘고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신앙교육은 교회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지금 다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교회 안 오죠. 피곤하면 봉사 안 합니다. 피곤하면 거기에 모이질 않습니다. 지금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상호 교통하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함께 해주는 사람, 기도해주고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식의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실업이 있었을 때 그냥 떠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어떤 이제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직장이라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경제 문제, 삶의 고민 등으로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대응 방식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교육을 신앙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또 보편적 유익을 주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제가 볼 때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교회만 다닙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을 때 내가 한 성도요 한 시민으로 살았을 때 그 공적인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적 전환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사회를 향한 보편적 유익을 주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어떤 이기적 삶이 아니라 그 시대에 유익을 주는 자로 살도록 계속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앙교육은 관계 중심적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지향성을 갖도록 이미 이제 전도로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는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적 전도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 관계적 전도 인격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관계적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삶의 인격성으로 삶의 체계와 의식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점점점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면 우리를 보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이기적인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많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욕심 많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적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결국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인격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은 성장기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전체 신앙교육 체계와 성인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주일학교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인들도 계속해서 교육받아요. 왜요? 그 시대적인 어떤 파고와 시대적 위협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 속에서 그 시대를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설교가 갖는 장점이 있지만 또 설교가 갖는 한계가 있고 그랬을 때 신앙교육과 설교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 대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어떤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과 미래라는 내일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것으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중생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설교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창출해낼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마음을 동하게 하고 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주며 옳은 것을 위해 헌신하도록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한 구원의 방주로서만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과 함께 교회는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해 왔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길러내므로 그 지역과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결국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세우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이 진실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웃을 품는 것으로 모든 일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즉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행하며 삶을 사는 것으로 표명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두게 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수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앞에 다시 선다는 사실을 믿고 허락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을 다하며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신자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진심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명예요 삶의 정상적인 풍경임을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 망할 것 같은 경랑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풍경이 참된 종교의 모습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태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삶을 지향할 때 한국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시대를 향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개혁된 교회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앙교육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사회 위기와 한국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대계적인 어떤 통찰을 주셔서 우리가 배우고 믿는 바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위기여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결국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시대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는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